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국에서 사실 때도 그랬고 이제 이민자로서 또 지금은 이 거룩한 땅 라스베가스에서 사시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사역, 또 우리 학업에 정진하시는 분들은 하고 싶은 공부, 또그 외에도 하고 싶은 취미.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제 개인적인 삶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가 선용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운동이나 취미 이런 것들을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미 나는 정말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다 했다 라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그왜 죽기 전에 꼭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뭐 버킷리스트라고도 하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게 있을 겁니다. 한 번은 한국에 저희 지인이 굉장히 한국 남자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즐기는 운동이 그 푸른 초장에서 하는 건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 목사님,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있다고. 뭐냐니까. 제가 한국에서 이제 18홀을 돈 다음에 그다음에 미국 가서 같은 날 18홀을 도는 거래요. 그래서 하루에 두 나라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푸른 초장에서 공을 치는 거다. 그래서 꼭 이루어지시길 바란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분의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 어떤 분들은 운동을 참 좋아해서 그런 그 꿈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한번 주일날 두 나라에서 말씀을 전하면 어떻겠나. 그때부터 제가 그거 한번 하고 싶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마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11시간 반 비행기를 타고 와서 공항에서 바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이 말씀을 듣는 아마 일도 거의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제가 섬기는 충경교회 영어예배 주보에 집회 기간을 6월 16일에서 18일 적었더니 아니, 목사님 오늘이 16일인데 이거 잘못 적은 거 아니야? 그래서 맞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제 설명을 했더니 오, 예. 한 번도 자기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의 잔치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풍성함과 말씀의 감동과 말씀의 축복 가운데 우리는 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그 주제를 가지고 사실 집회를 인도한 적은 없어요. 이제 평소에 늘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고 또 가르치고 부분적으로는 설교를 했는데 한번 이렇게 시리즈로 해야 되겠다 했는데 마침 우리 목사님께서 초청을 해주셔서 그 시리즈로 이제 아마 하기로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 네 가지의 그 모든 주제들이 다 연결이 돼 있고 유기적인 그런 조화를 이룹니다. 어떤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교회, 성도, 삶, 섬김이 사실은 우리들이 교회와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겠고 이제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총체적으로 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다음에 또 교회가 어떠한 곳이며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겠는가 하는 그 부분들을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특별히 이제 사경회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부흥회처럼 안할 이유도 없어요, 사실. 근데 좀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렇게 길게 설교하는 은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은 설교를 짧게 했다고 불평하시는 성도님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지만 제가 11시간 반을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평소에 하던 대로 20분만 설교하고 내려가면, 그건 너무 짧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말씀을 준비할 때 이게 어느 정도 얼마나 될 것인지 잘 모릅니다.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은 하지만, 그러나 오늘 피곤하시겠지만 너무 길게는 안할 테니까. 그러나 제가 평소에 하던 것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자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의 그 나이가 두 자릿수가 된 다음부터 지금까지 다니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교회 정도 다니신 것 같아요? 많으신 분도 있겠고, 또 우리 새로 믿으신 분, 특별히 우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이제 한국 스타일은 항상 모든 것을 약자로 줄이니까 라장이죠. 라장이라고 그러죠. 역시 이 교회는 첨단을 걷는 교회입니다. 라장 교회는 교회가 첫 교회이신 우리 성도님도 계시겠고,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섬기시고 또 교회에 속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교회 일원으로서 이제 성도로서 살아오셨는데, 이제 간략하게 제가 사경회니까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되도록 짧게 또 교리적인 부분은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보편적인 거룩한 공회. 또 영어로는 Holy Catholic Church라고 그럽니다. 이 Catholic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이제 로마 캐톨릭 교회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캐톨릭 그러니까, 아, 그거는 왜 자꾸 천주교를 우리가 거룩한 교회라고 부르느냐 하시는데, 그 캐톨릭이라는 단어는 천주교를 뜻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하나임을 뜻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Holy Catholic Church, 거룩한 공회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교회사를 아시지만, 원래 교회가 하나였지만, 이제 그 마틴 루터의 그 시작으로 인해서 교회가 둘로 나누어지면서 이제 개신교와,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하나 캐토릭 교회였지만 캐토릭 교회가 그 이름을 유지, 우리가 원래 캐토릭이다 해서 로마 캐토릭 교회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보편적이고 거룩한 공회라고 했을 때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종속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서로 상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연합하는 교회다 해서 거룩한 공회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한 믿음, 소망, 사랑과 동일한 성령 안에서 더불어 살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가 되며,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모인 곳이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성도의 교통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가 함께 나누어 갖는다는 원칙 아래 공동체로 모인 것이 성도가 교통한다.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성도의 교통.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은 조금 강조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로컬 처치, 가정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어머니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그 다음에 젖을 먹여 기르지 아니하면, 그렇게 지속적으로 돌보고 인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가 성도들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일평생 교회를 우리들의 학교로 삼아 학생으로 지내며 우리의 학교인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 품을 떠나서는 아무도 죄 용서나 구원을 소망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총과 영적인 생명의 특별한 증거는 하나님의 양 무리에게만 한정되어 주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은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머니의 품을 떠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교회를 간략하게 보편적이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통 그리고 우리 가견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배우셨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교회의 표지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되고 성례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지켜지는 곳, 그 다음에 교회의 권징이 필요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discipline이라고 그러죠. 교회가 올바른 상태를 유지하고 그 교회를 지탱하는 근육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위에 서 있도록 그 세 가지의 표지가 바로 교회의 표지라 이렇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는 사역자들을 세우셨죠.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조금 이제 오늘 마지막 그 말씀 부분에 다루도록 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그런 그 성경의 어떤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고 교회에 속하시며 섬기시는데 그 지금 현재의 교회 현실이 어떤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거룩해지라고 질타하고 있어요. 너희가 좀 더 거룩해져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쟤네들 어떡하지? 1세기 전을 보면 유럽이나 특별히 미국 땅에서 교회를 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었어요. 그게 아주 놀말한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지 않으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했어요. 너 교회 안 가? 주일이 됐는데 다 교회를 가는데 혼자 집에 남거나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그런 사람 취급받았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웃에 주일날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주님을 믿는 분들이 얼마나 되세요? 여러분 주위에? 아세요? 대강 파악이 되죠. 주일날 아침.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저는 9년 전에 이제 미국을 떠나서 지금 9년째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LA 남쪽의 오렌지 카운티라는 곳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그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저희 그 주위에 이웃들이 참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컬드색이라고 이렇게 둥그런 그 반영 모양 있는 그 타운에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 한 10집 정도가 있었는데 주일날 교회 가는 분 저희밖에 없었어요. 다 백인, 뭐 필리핀, 또 아시안 여러 그 인종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는데 주일날 보면 다 나와서 잔디 깎고 있고 운동하러 가고 그다음에 집에서 그냥 아이들하고 노는 그 광경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아, 이만큼 사실 미국도 세속화됐구나. 교회를 나가질 않아요. 아유, 우리 미스터 킴은 목사니까 교회를 당연히 가셔야죠. 자기들은 뭐 교회를 가야 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good life를 엔조이하고 있다. 사실 미국에서도 한국 교회를 또 염려 많이 하고 계시죠. 예, 한국 교회는 지금 심각한 내용을 앓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정말 진정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 오늘 본문에 이제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18절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런데 이 교회라는 이 용어가 처음부터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그 용어는 굉장히 세속적인 용어였습니다. 그 고대 그리스의 시민권을 가진 성인들이 자유롭게 남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투표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하나의 그냥 민회, assembly였어요. 근데 그 단어가 이제 거룩한 그 뜻을 가진 그 교회라는 용어로 이제 사용이 되었죠.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용어들이 그런 그 과정을 겪어서 사용되어진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종교적이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 거기에 거룩한 옷을 입힌 거예요. 그 우리가 사용하는 그 용어 중에도 여러분 소망이죠. 소망, hope. 저는 한국에 처음 갔을 때 호프집 가자 그래서 아, 소망의 집이구나. 진짜 진짜 제가 그렇게 참 무지했습니다. 예, 한국 가니까 이게 한국 분명히 제가 LA에서 사용하던 분명히 제가 우리말인데 한국에서 사용하는 우리말이 달라요. 미국에서 사용하는 말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우리 지금 한국말하고 지금 한국에서 사용된 한국말이 다르고요. 영어도 물론 다릅니다. 다 약자예요. AS, 또 한국말도 다 그래요. 베프, 뭐 페북. 예. 저는 그래서 무슨 폐쇄할 뭐 폐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 호프는 이제 그 호프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희망이라는 단어 똑같습니다. 희망, 호프, 희망.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십시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일상생활 중에 사회에서 아 당신 소망이 있어? 라기보다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용어를 쓸 때도 자 교회에서 쓰는 용어하고 교회 문을 나가면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사회에서 쓰는 용어 그것들을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교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그 뜻이 사실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중 거룩성. 첫 번째 면은 우리가 많이 강조하고 아는, 다루는 것입니다. Ek, out of,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Called from the world.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죄인이었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죠.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르심을 얘기할 때 소명이라고 그러죠. 소명. 우리에겐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믿고 이 라장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또 혹시 타교회에서 오신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 같죠. 물론 여러분들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좋은 교회 오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도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인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와 성령님의 능력 속에서 탄생한 것이 교회. 그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모이게 하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라 그랬죠.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세워서 이제 주님을 섬겨 나갈 때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신 분에 대한 철저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늘 민감하고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는 게 많죠. 특별히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부르고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많습니다. TGIF 아시죠? Thank God it's Friday가 아니에요. 트위터, 구글, 인스타그램, 페북. 예. 그게 TGIF입니다. 그게 요즘 현대인들의 삶이에요. 그거 없으면 세상과 단절되고 소통하지 못하는 분. 그래서 분명히 여기 계신 성도님 중에 목사님 저는 그 네 개에 아무것도 속해 있지 않은데요. 저도 안 속해 있어요. 저도 TGIF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니 왜 목사님 안 하냐고 페이스북 안 하느냐 또 뭐 구글은 제가 이제 가끔 설치를 하죠. 뭐 필요한 게 있으면. 그런데 그런 훌륭한 도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소통이 안 되고 교통, 성도의 교통이 잘 되지 않는 불통의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응답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집중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는 너무나 많은 다른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뜨시고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세수하세요? 제가 맞춰볼까요? 한국에 사는, 이제 한국, 이건 뭐 이민자들하고 좀 다, 여러분 한국 땅을 떠나셨으니까 한국에서는 눈을 떠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제가 미국에 왔으니까 이제 미국 용어를 쓰게 셀폰. 한국에서는 핸드폰이라고 그러는데 셀폰을 보는 게 93%예요. 제가 처음엔 그거 믿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눈을 딱 떴는데 아니 가서 세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이제 믿는 자들이니까 뭐 양치 뭐 하고 그건 이제 그 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주여 저 왔습니다. 저예요, 저. 저 삼열입니다. 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누구를 만나기 전에 주님을 저는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에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불러주십시오. 근데 그러기 전에 항상 우리는 나의 영원한 벗 셀폰을 먼저 봅니다. 밤새 어떤 카톡 메시지가 뭐 있나, 밤새 무슨 일이 있었나.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하기보다는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마음이 어느덧 세속화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그냥 교회 어떤 공식적인 모임, 프로그램 물론 그런 것들도 충실히 잘 참석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 한 일원으로서 교회 헌신하시고 교회 봉사하셔야 돼요. 이런 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 어느 세계 교회보다도 그건 자타공인합니다. 얼마나 예배가 많은지 저는 지금 담임 목회를 안 하고 그냥 주일날 한번 딱 설교하는 협동 목사 그냥 여기에서만 말씀드리는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없는지 몰라요. 제가 혈압이 좀 내려갔어요. 담임 목회할 때보다. 아직도 혈압약을 먹고는 있지만 목회할 때는 상당히 위험한 예, 뭐 항상 혈압약을 먹어도 160 이상이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성도님들이 뭐 제 속을 썩이고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아주 좋으신 분들. 한국교회에서 혹시 한국교회 신앙생활 하신 분 아시잖아요. 아,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수요 예배, 구역 예배, 금요 찬양, 주일날 두 번 예배, 또 후에서 구역장 훈련. 끝이 없습니다. 또 교회는 방학도 없어요. 매주. 그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할 때는 항상 그분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그분과 소통해야 돼요. 여기는 지금 그러신 분이 없는데 아, 예배 시간에도 카톡을 보고 핸드폰에 매여이신 분이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메시지 외에는 예배 시간에 꼭 봐야 할 메시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꼭 그 시간에 꼭 봐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 그것을 섭리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섭리에 우리가 응답하며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그 주님의 부르심, 이 소명에 집중하시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늘 집중하시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을 보는 거예요. 지금 세상 뭐 한국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나? 문제 별로 없어요, 한국에. 여러분들이 걱정할 문제가 없어요. 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 위정자를 세우신 분, 혹시 그분 위정자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 계세요? 그분의 사상이 좀 색깔이 좀 이거하고 가깝지 않나. 뭐, 하여튼, 예. 저도 염려돼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논하기 전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하는 것이.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교회는 조직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건물 참 좋죠? 언제까지 쓰시기 원하세요? 저는 이 건물이 너무 좋아서 저는 평생토록 주님이 오실 때까지 라장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가 조사오니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른 데로 부르실 수 있어요. 물론 여기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들을 이곳에 부르신 주님의 목적과 경륜과 계획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늘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와서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할 때 성경 한번 좀 피고 나는 찬양대에 속해 있으니까 주일날 와서 찬양 잘하고 그 다음에 교회 문을 떠나는 순간부터 다시 교회 문을 들어오는 시간까지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내 입술에서 찬양 한 곡도 나오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는 간절한 내 가장 심령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 몇 분이나 우리가 하나요? 바로 이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 에클레시아, 그래서 교회를 세우리니.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데 복음서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하고 나중에 18장에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교회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나?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 교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교회. 주님이 주일날 오전 11시에 예배 드리러 가셨나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좀 아리까리 하시죠? 제가 학교에서도 어려운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악명 높은 교수입니다. 네, 아주 쉬운 문제 같은데, 좀 내가 생각해 보지 않은 거.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걸 놓쳐요, 많이. 너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 멈춰 있는 거죠. 당신 교회가 없었죠. 네. 그러나 이제 나중에, 물론 이제 바울서신에 가면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이 교회를 이제 세우시기 위해서,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교회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은 기록이 있죠. 그러나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이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부르셨다. 그건 많이 강조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 다음 부분이 중요해요. 이 교회의 이중 거룩성. 존 스토트는 이중 정체성이라고도 했죠. 더블 아이덴티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데 그 다음엔 다시 세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보냄. 그게 선교예요. 선교의 가장 그 신학적인 본질은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그 말씀이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 바로 거룩이라는 용어가 이 홀리라는 용어의 뜻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Separated from the world.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습니다. 거룩은 그냥 영적으로 폼 잡는 게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아 나는 이래서 거룩하다. 이렇게 성경을 들고 다니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거룩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들고 다녀요, 성경을. 근데 아, 또 그렇게 하면 좀 시험 받으실 분이 제가 지금 사역하는 교회는 있으실 것 같더라고요. 워낙 전통적인 교회라. 그래서 교회 있을 때는 여기까지는 안 올라오지만 그래도 여기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거 이제 목사 같이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외형적으로 우리가 창출해내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이 거룩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어떻게 거룩해 보이세요? 좋죠.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들었으니까,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제가 한국에서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는 이 찬송가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나의 갈길 다가도록 이 찬송가를 불렀어요. 그게 익숙해져 있고 저에게 친숙해요. 지금은 복음성가가 좋죠. 아까도 복음성가 너무 좋아요. 충현교회에서는 복음성가를 안 부르거든요. 찬송가, 거룩한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거룩은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두고, 아, 이건 거룩한 거다, 거룩하지 않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다 칭해 주셨고 그걸 칭의라고 그러죠. 그 거룩함을 칭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기고 그리고 그분이 일찍이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게 거룩해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됐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한번 유추를 해보면 여러분들 지금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아니면 독수리죠. 혹시 다른 또 국적 가지고 계신 분?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아, 또 국적이 있죠. 국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근데 혹시 이제 아직 그 초록색 여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이 어떻게 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시민이 된 거죠. 왜? 부모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주어진 거예요. 그 시민이라는 신분은, 아이덴티티는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어떤 큰 공헌을 하고 업적을 남기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무슨 국위선양을 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시민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시민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내가 대한민국 시민이 되면 대한민국 시민답게 사는 거예요. 내가 시민이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거룩합니다. 구별시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주님이 부르신 교회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구별. 그럼 구별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모아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게 보내심을 받은 교회예요. 그게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저 산 속에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곳에 있지 않아요. 물론 기도원이나 수도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도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왜 보내셨을까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게 하시도록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것이 여러분들의 선택과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식이 있으면 보내신 분의 뜻을 늘 생각합니다. 그렇죠? 나를 왜 보내셨을까? 한국에 가니까 좋은 게 있습니다. 미국도 좋지만 지금은 한국이 더 좋아요. 택배가 있어서 좋아요. 놀랍습니다. 택배는. 왜 다른 나라는 그걸 못, 왜 미국은 그걸 못할까? 절대 못합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형님하고 전화가 왔어요. 순천에 사는 제 동생인데.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그래서. 있지. 왜? 아, 거기에 그, 순천에 그 게장이 유명해요. 많은 게인데. 알았어. 그 다음날 저희 집 문 앞, 아파트 문 앞에 박스, 한 박스가 왔는데, 게장이 왔어요. 신선하고 프레쉬한. 이걸 언제 다 먹어? 저와 함께 하는 사람이 며칠 만에 순식간에 다 해치웠어요. 그 게장을. 할렐루야. 야, 진짜 나 좋은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감사 하나님께. 미국도 좋았지. 미국도 좋은데. 이런 나라가 어딨나. 내가 보내고 싶은 거 어디든지 대한민국 땅 안에 그 다음 하루 안에 다 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택배 기사님들이요. 진짜 그 트럭 안에 하여튼 꽉 차있어요. 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진짜 하나도 배송을 해주거든요, 무료로. 작은 거. 심지어 그 먹는 물 있죠. 그 무거운 것도 다 배송을 해서 받아요. 근데 택배 기사님들이 탁 엘리베이터 타막 확인을 하는데 그 택배 기사들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전혀 관심도 없어요. 다만 보낸 사람이 어디로 그 택배를 보내는가. 그래서 305동 1702호 딱문 앞에 있습니다. 저희 건너편에 사시는 1701호에 사시는 분은 모든 생활 필품을 택배로 주문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뭐, 하여튼 매일매일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저희 집에 먼저 안 가고 오늘은 또이 집에 택배가 모아 있나 하고 이렇게 봐요. 보게 돼요. 그 별의별 게다 있어요. 야, 우리도 한번 주문해볼까? 택배의 천국입니다. 보낸 사람, 정확하게 보낸 사람이. 제가 그래서 거기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어요. 야, 우리를 보내신 분이 주님이신데, 우리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말로는 우리가 선교한다. 아이, 뭐, 우리 라장도, 교회도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 우리 멕시코의 사역을 후원하고 계시고, 너무너무 귀한 사역입니다. 또 다른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죠. 주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종들을 보냅니다. 내가 그곳에 직접 가지 못하면 우리는 보내신 분을, 주님이 그분을 보내셨다고 믿고 그 분을 협력하는 겁니다. 그럼 같이 선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그분만, 외국에서 선교하는 분들만이 선교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작은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과 사회와 일터, 특히 이곳에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예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 근데 모이는 교회는 거룩해요. 대부분. 교회 와서는 저도 지금 복장이 거룩하잖아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속에 찬양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호를 자랑하는 것이 찬양이다. 시편 103편 5절에 나와요.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한다. I boast in his glory. 곡조 있는 말씀이죠. 제가 뭐 여기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사실 또 목사님이 음악에 또참 관심이 많으시니까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음악의 수준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할렐루야.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럼 혹시 이 가운데, 아 목사님, 저는요, 제가 찬양을 하면 저는 새로운 파트를 창조합니다. 다섯 번째 파트. 여기 없는, 콩나물이 없는. 이상하게 제가 찬양을 하면 제 주위의 분들이 괴로워하고, 아유, 왜? 다른 때는 전혀 창의적이지 않고, 그런데 왜 노래할 때만 자기 파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작게 하면 되는데 또 크게 해요, 그런 분들은. 물론 음악적인 테크닉이나 기술 중요합니다. 성가대 많이 연습해야 되고, 찬양팀 또 그냥 준비 없이 찬양하지 않죠.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로써 우리를 보내신 분의 뜻을 기억하고 늘 그것에 집중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음악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왜 그렇게 노래방이 많습니까? 미국에 뭐 라스베가스 있는지 모르겠지만 LA도 많아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래방은 안 망해요? 노래 연습장. 요즘 이제 코인 연습장이 나와가지고 저렴하게. 천곡에, 아, 천 원에 세 곡. 야, 내가 부르고 싶은 세계 어떤 노래도 다 부를 수 있어요. 뭐 다른 언어, 중국어, 이런 다 있습니다. 그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거예요. 나의 감정, 나의 뭐 번민. 하나님이 음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그 음악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를 부르신 분의 뜻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할때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과 흥분이 오고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분의 뜻을 늘 구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서 통성 기도를 이제 한국 교회는 강조하는데 이제 통성 기도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받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보내신 분의 뜻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통성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도 듣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하니까 야, 좀 조용히 좀 해봐. 내가 지금 너에게 지금 할 말이 있는데. 야, 삼년아. 근데 막 주여. 충현교회에서는 주여 1창을 합니다. 이제 순복음교회는 3창을 하는데 이제 1창만 해요. 그것도 좋아요. 저도 1창합니다. 주여. 근데 어떨 때는 너무 그런 기도만 드리다 보니까 전 진정 하나님의 내가 음성을 혹시 놓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무언가 나에게 좀 주시려고 하는데 야, 조금만 좀 조용히 할래? I wanna talk to you. 나 너에게 지금 하고 싶어 할 말이 있는데 내가 너를 보냈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할 때 오늘 하루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이 누군데, 이 사람들과 내가 어떠한 말을 해야 할지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그럼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입은요, 굉장히 간사해요. 내가 해야 할 말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말은 하고, 내가 왜그 말을 했지, 그때? 사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신중하지 못하고 경솔한 면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그 작은, 뭐 작은 것이지만 중요하잖아요. 하루의 내 일과 내가 물론 매일 쳇바퀴처럼 되풀이되는 일과일 수 있지만 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 일터로 갈 때. 그냥 우리는 돈을 벌고 성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갑니다. 주님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얼마나 내 발걸음이 힘차고 가볍겠어요. 주님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또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 사업이 번창하고 잘 되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소유하는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바로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흩어져 있을 때도 이 라장교회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온 전역에서 주님의 몸된 이 라장교회가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장사하시는 우리 비즈니스 맨들 계세요? 비즈니스 우먼도 계시죠? 여러분들 왜 사업을 하세요? 돈 벌려고 하세요? 아, 물론 사업을 하면 이윤이 남아야 됩니다. 그럼 망하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이 사업을 하도록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왜 나를 보내주셨으며, 제가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를 위하는 사업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조금 사업이 저조하고 매상이 떨어져도 크게 낙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조금 매상이 올라가고 사업이 잘 되면, 어휴, 그냥 너무 또막 과하게 도취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사업이 잘 되거나 제가 유일하게 아는 사업 비즈니스 하나가 있습니다. 세탁소예요. 왜냐하면 저희 장인 장모님이 오랫동안 지금 은퇴하셨지만 딱한 우물만 파셨어요. 미국 오셔 가셔서 30년을 넘게. 그리고 제 아내도 그 사업을 도와서 회장님인지 사장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세탁소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제 아내의 얼굴, 특히 이제 저기 제 연애할 때도 제 아내를 만나려면 세탁소에 가야 돼요. 여러분, 세탁소 여름, 뭐, 라스베가스도 덥죠. LA도 덥잖아요. 여름 되면 100도까지 올라가고. 그야말로 찜통입니다. 근데 에어컨 못 틀어요, 거기. 기계가 돌아가니까. 거기 이렇게 앉아서 이제 일하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지. 야, 근데 그분들은 매일 그걸 하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손님이 오면 별의별 손님들이 다 옵니다. 지가 잘못해놓고 막 뭐라 그래요. 옷을 뭐왜 이렇게, 아니, 그거. 이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다시 해드릴까요? 뭐 어떤 막 신경질 내고 그래도 웃으면서 I'm sorry, I'm sorry, we'll do it again. 와. 제가 그걸 보고, 아, 이 성도님들이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이 녹록치 않고 만만치 않구나.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시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내가 힘들고 고달픈 가운데서도 나를 보내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예요. 예배,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주님이 보내신 곳, 그것이 작은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비즈니스를 할 때도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실패하죠. 패배합니다. 쓴맛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왜냐? 나를 보내신 분이 있으니까. 나를 보내신 분이 주님인데,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비록 이 사업에는 좀 실패해도 또 주님이 더 좋은 것 주시리.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비즈니스 우리 하고 계시는 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혹시 잘 되고 계세요?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더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도록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혹시 분명히 매상이 떨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때 한번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럴 때 요나가 1장에서 4장 그 짧은 책이지만 사실 요나서를 갖고 많이 부흥을 합니다. 요나가 언제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던 줄 아시죠? 물고기 뱃속 내려갔을 때. 여러분과 저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즉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 중에 유일하게 요나에게만 허락하신 체험이에요. 어떻게 절묘하게 딱 물고기가 입을 딱 벌리고 있고. 요나가 삼켜져서 그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2장에 나옵니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요나의 모습이죠. 저는 그걸 보면, 그 기도를 보면 우리가 제가 첫 번째 그 교회의 거룩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불러서 우리가 교회 오면 다 그런 모습이에요. 교회 오시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합니다. 우리의 가장 거룩한 모습이입니다. 혹시 교회 와가지고 평소에 하시던 대로 막 썩내고 욕하고 그러신 분 없죠? 근데 희한하게 요나가요. 물고기가 팍 하고 뱉은 다음에 3장 딱 가면 그 다음에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죠. 처음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대로 갔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아는 모든 목사님들은 다 할렐루야. 내가 설교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교회 자리가 차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평했어요. 하나님, I told you. 보시라고. 내가 설교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냐. 이게 진짜 웬일입니까? 그 다음에 요나의 모습을 보면 가장 처참하고 비참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저 전하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순종을 강조합니다. 목사님들 순종하라고 그러죠. 말씀 순종, 순종합니다. 근데 순종한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좋은 사업을 주십시오. 좋은 사업을 주세요. 사업을 잘 운영해서 성공합니다. 그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자, 성공했어요. 매상도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그건 기도를 안 해요. 그냥 달라고 막 한 다음에, 주님, 우리 자녀들, 우리 라장교회 성도님들 어떠신지 모르지만 대부분 우리 뭐 한국도 그렇고 교육열이 엄청나잖아요. 좋은 대학 들어가요. 그래서 그 수능이 있을 때 새벽 기도는 빈자리가 없습니다. 어메이징. 평소에 한 번도 새벽 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도 수능 보는 부모님들은 다 나옵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아니, 뭐, 안 나오는 것보단 낫죠. 아, 근데 평소에 좀 나오시지. 평소에도 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아니, 수능 전엔 기도해봤자. 글쎄요, 갑자기 막 모르던 것도 알게 될까요? 한 주 전에? 그것도 수능 보는 날. 제가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한국 교회예요. 그게 한국 교회는 수능 볼 때 정말 새벽 기도가 차고 넘칩니다. 모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리고 또 이제 특세라고 합니다. 특세. 아시죠? 무슨 약자인지. 그거 모르면 좀, 예. 특별 새벽 기도. 근데 저는 새벽 기도는 다 특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새벽 기도는. 아니, 그 힘들게 일하고 피곤한데 새벽에 눈을 떠가지고, 아, 그냥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까지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특별해요. 근데 거기에 또 특자를 붙입니다. 그럼 많이 나와요. 더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듣고 사실 잘 해왔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성공했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그걸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바로 이것이 저는 우리가 거룩한 교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런 이중 거룩성, 부르심과 이 보내심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라장교회도 또 이 교회 속한 성도님 또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고 했을 때는 세상을 향해 우리를 보내시는 파송되는 그런 역동성이 교회를 생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가 바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왜 한국교회가 그렇게 지금 많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저는 이거라고 봐요.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한번 한국교회 가보세요. 물론 지금 몇 교회 그냥 내부에 좀 분규를 겪고 있는 교회 외에는 한국교회는 왕성합니다. 차고 넘친 많은 분들이 새벽부터 우리 밤늦게까지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월요일에 이제 학교 수업이 없기 때문에 또 월요일 저녁에 제가 섬기고 있는 일본 선교회 모임이 저희 교회에서 있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 저는 교회를 갑니다. 근데 교회는 월요일 날은 모든 교육자들과 그 교회 직원들이 다 쉬는 날이에요. 그 큰 교회가 조용합니다. 정말 썰렁해요. 저하고 그 다음에 뭐 부교육자 한두 사람 그 외에는 교회 아무도 없는데 이제 가끔 제가 이렇게 교회를 한번 그냥 이제 주일에는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월요일 날 이렇게 교회를 한번 돌아봐요. 그런데 어디에서 막 소리가 들려요. 기도하는 소리가. 그래서 이렇게 방을 딱 열어보면 어느 성도님 한 분이 근데 대부분 여자 성도님이에요. 물론 남자들은 일하니까 기도하고 계세요. 이렇게. 뭐 누가 안 보죠. 네, 교회를 위해서 또. 아, 저런 성도님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살아있구나. 수천 명의 성도들이 있어도 저렇게 신실한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가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그 교회는 어떤가라는 말이죠. 그 교회는 무기력합니다. 제가 쓰고 싶은 용어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한국 상황 아시잖아요. 매회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아는 청년 한 사람도 제약회사에 다니는데 죽겠대요, 그냥. 매일 회식에 불려다니니까. 안 간다고 하면 뭐 큰일 나죠. 그래서 가긴 가는데 그러면 또 상사들이 큰 권하니까 술을 안 마실 수는 없고 해서 진짜 뭐 그냥 한두 잔은 뭐 어쩔 수 없이 마셔야 되는 그거 계속 반복되니까 목사님 저 한국이 싫어요. 그래요. 아,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성도님들 중에 그게 싫어가지고 미국에 왔다는 성도님들을 좀 이해할 것 같아요. 그 회사원들. 살러리맨들, 그 고뇌, 그런 문화 속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하고 보내신 자의, 그러니까 정말 그런 곳에서 성도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녀들입니다. 아니, 세상에서는 그냥 자행제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 사람들과 전혀 구별될 없는 삶을 살고 그저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것. 그러다가 교회만 와가지고는 직분 받고 직분 잘 섬기고 헌신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중 정체성 중에 첫 번째 부분만 강조되고 그것만 실천하니까 그럼 어떤 삶을 살겠어요? 무기력하죠. 조화가 없죠. 항상 마음속에 고뇌와 번민과 걱정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은 제가 이제 조금 그 곧 두 가지 중요한 면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한국적인 어떤 문화와 토양을 생각하면 그것이 많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교회, 거룩한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기는 알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문화와 토양이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실천하기에 굉장히 힘들어요.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지만 우리들 성도님들 대부분은 아직도 한국적인 문화와 가치관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한국 가 계세요. 한국의 상황을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아세요. 그 유튜브를 많이 보시나 봐요. 그래서. 근데 한국의 문화는 결국은 유교적이고 샤머니즘적이에요. 그거는 아무리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기독교 뭐 교육을 받아도 한국에서 자라면 유교적이고 샤머니즘적인 문화와 가치관이 심어집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대립돼요. 위아래 개념이죠. 위아래 뭐 그 노래도 있었는데 그래서 나이에 따라 서열이 딱 결정됩니다. 딴 게 아니에요. 너 몇 살이야? 민증 까봐. 관계 형성. 언어도 형성. 그리고 학연. 지연. 다음에 혈연. 사실 우리가 미국 땅에 이민 와서 사는 것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지만 우리가 선택한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명한 뜻과 계획과 경륜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사실 이민자의 삶이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예.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타파하고 초월할 수가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아이, 같은 고향 사람 만나면 반갑죠. 저희 부친께서, 저희 부친의 고향이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입니다. 정말 시골이죠. 근데 저희 부친은 중학교 때 전라도를 떠나서 부산으로, 아, 저기 진주로 가셨어요. 진주에서 학교를 다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신대학 다니셨으니.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100% 경상도 아줌마세요. 100%. 진해. 그리고 마산 출신이에요. 창원. 예. 그리고 부산에서 공부하시고. 그런데 놀라운 게, 저는요, 그러면 저희 부친이 그쪽 분이시잖아요? 그럼 저도 그쪽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 향후회 중에 가장 끈끈한 향후회가 두 개 있습니다. 해병대, 호남. 미국도 그렇죠. 예, 저희 LA도 해병대하고 호남 향후회는 대단합니다. 목사도 맞죠. 목사님 그 협의회도 호남 협의회가 제일 끈끈해요. 크, 많이 모이는데. 거기에서 저희 아버님은 거의 영웅이시죠. 호남 출신 중에 가장 처음으로 총장도 되시고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되셨으니까. 근데 언제 한번 그 협의회 이렇게 명단을 보니까 제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내 호남?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아들이라도 들어와 이름이라도 한번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가본 적도 없는데 한번 가봤는데 아버님이 야 그래도 내가 내 고향 한 번이라도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태어나신 곳과 초등학교 가봤는데 제가 진짜 놀랬습니다. 야 이런 곳에서 이런 분이 나왔나 하고 근데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아직도 그런 학연이나 전혀 학교 없어서 학교 딱 하면 뭐 몇 년 몇 학번 그런 수직적이며 권위적인 문화 그래서 유교의 서역의식 권위주의 그래서 젊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을 섬겨야 하는 한국의 미풍양속 그래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풍속도 그게 변질되잖아요 그럼 섬김 받는 쪽에서 당연히 여기고 당당히 섬김을 요구하면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아요 성경적인 가치체계는 뭐죠? 나이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영적으로 미성숙해요. 근데 나보다 한참 뭐 내 아들뻘 되는 사람이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해요.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야죠. 내가 영적으로 미성숙하니까. 근데 그게 한국교회에서는 어려워요. 자, 제가 장로예요. 내가 장로인데 장로라고 해서 모든 영적인 면에 다 탁월하고 뛰어난 건 아니에요.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근데 집사님이 계신 이 집사님이 정말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은사가 있어요. 그럼 내가 그분한테 배워야 돼요. 그분의 기도를 받고 정말 내가 이러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집사님에게는 이런 주셨는데 제가 장로인데 이분을 통해서 제가 훈련받게 하옵소서. 그게 미국 교회에서는 되는데 한국 교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그런 문화권에서는 피라미드식 수직적 위계가 딱 벌써 세워집니다. 하이아키라고 그러죠. 그래서 위계와 질서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신분과 직분, 직분이 신분이 돼요. 그래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집사, 평신도, 그리고 권사는 어딘가 있어요. 잘 모르지만. 권사라는 직분은 이 세계 대한민국 교회만 있는 직분이에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직분은.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그래도 나이가 드신 여자 집사님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는 권사님들 다 집사예요. 나이든 늙은 집사. 평소에는 늙었다 그러면 싫어하다가도 권사 안 세워주면 큰일 납니다. 이 교회는 모르겠지만 보통 네 교회 권사 뭐 50세. 그래서 매년 목회자들의 하는 일이 뭐냐면, 자, 이번 한 해에 50세가 되는 집사님 잘 추려내야 돼요. 근데 제가 한번 그걸 잘 못했어요. 그리고 제 부목사도 그걸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50세가 됐는데 권사를 안 세웠어요. 제가 1년 동안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지, 뭐, 그분 만나면 죄송합니다. 내년에 꼭 세워드릴게요. 또 다른 권사님 들어가지고, 어떻게 목사님 이분을 권사로 안 세울 수 있냐. 세우려고 그랬는데요. 그럼 이분이 올해, 제가 이게 행정적으로 생년월일 계산을 잘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와. 장로가 됐는데 처음 장로님 되면 그게 이 장로님하고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집사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굉장히 언짢해 하십니다. 장로야. 권사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전도사 이제 목사 안수 받았는데 자꾸 성도님들은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려고. 저 목사인데요. 목사라고 안 불러주면 섭섭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 웃을 일이지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한국 교회에 잠재적으로 깔려져 있는 유교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가치관. 여러분, 직분은 위계를 나타내는 개념이 아닙니다. 수평적 기능이에요, 기능. 예, 주님께서 우리 이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교회, 그 다음에 보내심을 받은 이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기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 조직 위계상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상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목사 절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목사는 가장 낮은 데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샤머니즘은 여러분 샤머니즘 아시잖아요. 어떤 샤만이라는 권위, 주술적인 능력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사람이 가지고 현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거죠.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샤만은 이 신들의 능력을 조종해 가지고 인간의 유익, 이를테면 뭐 부귀, 장수 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적인 기술을 터득한 자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샤머니즘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있지를 않아요. 외형적으로 나타난 능력입니다. 그 초자연적인 영, 그 다음에 사람 사이의 어떤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역할을 그대로 목회자에게 투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목회자가 성도님, 우리 교회 나가면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이 목사에게는 평신도에게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의 저주나 축복이 특별한 효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저주. 그게 다 샤머니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방문하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은 타로, 사주, 궁합, 팔자, 뭐 하여튼 뭐 이런 그런 게요, 강남 가장 한복판에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바글바글 들어갑니다. 그걸 돈 내고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또 새로운 걸 제가 봤는데 그냥 타로가 있고 특 타로가 있어요. 특. 5천 원, 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특타로는 조금 더, 이 특별한, 에? 뭐, 그걸 해주나 봐요. 근데 이건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그걸 보러 가는 사람의 과반 이상이 다 기독교인이래.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안 와주면 자기들 다 굶는, 밥 굶는대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그런 모든 예식에 다 참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서 저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저 지금 우리, 이건 제가 사실 뭐 부탁한 것도 아닌데, Now you're entering the mission field. 저 말씀은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세상으로 나아갈 때,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선교 현장이에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곳이, 이렇게 말하면 조금 위험한데, 엄격한 의미에서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물론 교회로 모이지만 다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교회가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고 주님과 연합해서 역사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교회는 살아 움직입니다. 라스베가스 장로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이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을 이 교회에서 이루시고 확인하시고 확증하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에 이제는 Now you're entering the mission field.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내일 저녁과 화요일 새벽, 화요일 저녁 모든 말씀들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도와 삶과 섬김이 어떠한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